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정착할 곳이 마땅치 않고 또 기근이 들었습니다. 궁핍을 피하기 위하여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한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 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고 또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상황 앞에도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원래대로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배우고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땅의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동행했던 롯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지니고 있었던 소유가 많이 있었고 롯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많은 소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땅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서로의 많은 가축들을 함께 한 지역에서 기르는 것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죠. 많은 것들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고 이 일들은 주인의 다툼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싸울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텐데 내가 판단하여서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롯에게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연장자이고 또 가족의 대표적 지위와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남은 것을 롯에게 주는 것도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브라함이 마음이 유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가지게 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조건에 묶이지 않고 그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가 더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하면 롯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해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드러낸 것에 대한 하나님 쪽에서의 은혜의 반응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약속을 재확인받은 아브라함이 다시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문제는 롯입니다. 롯은 자신이 받은 그 선택의 기회를 자기 자신의 부와 이익과 유익을 축적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대로 자기에게 먼저 선택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온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의 판단과 결정에 오른 대로 요단 쪽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이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목초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일 테고 목초지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을 기르는 데에 또 새끼를 낳아 키우는 데에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데에 훨씬 좋은 최적의 조건이라 생각하여서 그곳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과 또 판단의 기준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상황 또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조건에 하나님이 빠져 있고 오로지 자기가 편한 그리고 자기의 소원과 기대를 이룰 수 있는 조건만을 찾아서 쫓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롯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려운 문제입니다. 선택을 잘 못하면 손해를 볼 것 같고 또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돌이킬 수 없는 경우에 후회하고 절망할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내가 조건으로 삼아야 망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 늘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문제나 또 롯과의 선택의 문제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건과 선택의 기준과 근거로 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여서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을 쫓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원인과 조건의 근거로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으로 불리울 수 있는 것은 다른 조건들이 풍성하고 부요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그 땅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조건이야말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다른 말씀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03쪽 신명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암은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 있는 유언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신명기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함께 읽은 부분은 복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주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 복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적군들이 한 길로 올라오지만 일곱 길로 패하여 도망을 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실 것이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을 것이고 너는 머리가 될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위에만 있을 것이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큰 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는 복의 말씀과는 비교되지 않게 더 많은 저주의 내용들이 더 상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적 개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따지고 보면 잘 못하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결론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어떻게 하면 복의 자리에 서는가, 어떻게 하면 저주의 자리에 가게 되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본인들이 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드러내고 무엇을 잘 정돈하고 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에게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그것이 복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의 자리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가 다 하나님과 묶여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선택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점검하고 전제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눈에 보이는 조건을 우선시하고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제 조건으로 자기 앞에 맨 앞으로 나와야 되는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 눈에 물이 넉넉해 보이고 목초지가 풍성해 보이고 전혀 어려움이 없는 최적의 조건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동행할 수 없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지니고 있던 최적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요인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이 주어지는 넉넉함과 부요함은 오히려 자신을 올가매는 죄가 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자리, 우리가 어떤 조건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를 점검해야 할 때에는 내가 판단하고 내 눈에 맞는 내 욕심과 욕망과 기대에 따르는 내용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생각되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제1의 원인, 제1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경 여러 곳에서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와 묶여 있는가, 이 묶임을 너희가 소원하고 원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 내용들이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6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은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첫 전쟁을 하게 되는 상대는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과의 전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첫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후의 정복 전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첫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면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 전쟁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고 다시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는 상황에 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이 첫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쟁 방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제사장과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 돈 후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그 이후에 백성이 소리질러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일들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초월적인 역사와 기적 같은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쟁은 우리가 잘해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취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전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와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야 했습니다. 그 다음 장인 여호수아 7장에 넘어가면 아간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 다음에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됩니다. 패하고 돌아와서 모두가 울고 마음이 녹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그쳐지면 자만하면 안 된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아간 사건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더 중요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자신의 온전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에서 취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바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이 그 전리품 중에 얼마를 숨기게 되죠. 시날산 외투 한 벌과 200세겔 되는 은과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자기 장막 밑에 묻어놓게 됩니다. 이 일이 제비를 뽑아 아간이 범인으로 지목받게 되고 아간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 패배로 직결되었다는 것. 다시금 이것은 큰 결론을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에게 묶여있는 것처럼 여리고성과 아이성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가 이 하나님과 묶여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이는 세상적 조건이 만족될 수 없는 현실적 상황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겪고 있는 소유의 문제라든가 다른 사람의 이목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명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만족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런 자리에서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쫓고 무엇을 결정하겠는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예견하는 미래는 불안투성이입니다. 불안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만한 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조차도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위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기의 더 나음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과 선택을 쫓아갈 때지만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변함없이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고민 앞에 서 있게 되는데, 그러나 그러한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4쪽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과 이 담대한 믿음의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적인 표현, 잘 정돈된 열거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그 진의를 놓칠까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되는 것이 없고 모든 길이 막혀 있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다 망하고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없는 가장 극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볼 때에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없고 망할 것 같고 아니 망했고 풀어낼 수 없는 것 같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무엇 하나 나에게 힘을 실어주려 없는 현실적인 이 상황에서 여전히 내 마음을 변하지 않고 저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가? 이 질문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더 나은 조건, 더 좋은 조건, 그리고 세상적 조건을 쫓아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단 한 번도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조건으로 삼아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며 찬송하며 왕으로 세우고자 했지만 성부 하나님이 걷게 하신 고난의 종의 길에 걷는 것에 더 집중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허리에 찔린 그 자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는가? 이사야 5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을 아시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것이죠. 세상적 내용이 충족이 되지 않고 세상적인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이렇게 뒤로 물러내고 취하지 않고 힘으로 삼지 않는 그 조건들을 가지고 일하셔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순종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조건으로 삼겠는가? 너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그 선택의 기준과 근거를 무엇으로 가질 것인가?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세상적인 선택, 우리의 눈으로 들어보여 나를 만족하게 할 만한 그러한 보상과 기대와 가치가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묶여있고 열려있지 않고 암울해 보이고 절망스럽고 공포스러운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듯이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확인되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다 망한 그 무엇도 소원을 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 이끄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조건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를 깨닫는 복된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둘러볼 때 그 어디에도 우리가 기대할 것과 마음을 둘 것과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하고 조건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이고 백성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선택과 조건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른 선택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최상의 원인이시고 조건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있음을 보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